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437면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글자로 뭐라고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나라고 하는 단어죠. 두 글자로 하면은 또 나가 되겠죠. 세 글자로 하면은 역시나, 네 글자로 하면은 그래도나, 다섯 글자로 하면은 다시 봐도 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만큼 다른 사람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입술에서 노래가 나오기를 바라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죠. 그러면서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장애물과 시험과 어려움 등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로막을 때에 거기에 눌리지 말고 승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에서 승리의 노래가 그리고 승리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추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비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여기저기에서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승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섯 가지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조건이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갖추고 있는 이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여유가 있고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조건으로 보면은 골리앗은 넘어질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완벽했죠. 3미터에 이르는 키와 그리고 그 몸을 무장하고 있는, 감싸고 있는 갑옷이 있었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투구가 있었죠. 손에 들고 있는 창은, 칼과 창은 아무도 상대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골리앗이었지만은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의 이마가 보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바로 그 골리앗의 약점, 감추어져 있던 약점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비교하면서 절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열악한 환경이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고 가슴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없다 없다 없다라고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없는 것을 보면서 자꾸만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이와 같은 것이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하면서 좌절을 해버렸더라면 그는 왕으로서 역사 속에 드러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이죠. 세상의 전문가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보고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죠. 아무리 막혀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열린, 닫혀있는 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사실 그렇게 넓지 않은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좁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보다는 99%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1%의 가능성을 보고 그것 때문에 신바람나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통 갑옷과 투구 무기로 뒤덮고 있는 이 골리앗의 허점을 다른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맷돌을 던질 만한 곳에 자신의 시선을 집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이후에 믿음의 눈으로 찬찬히 한 번 더 살펴보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면은 그곳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길이 하나가 보이게 될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곳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졌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닫힌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의 이마가 열린 문이었죠. 외적인 조건 때문에 너무 쉽게 겁을 집어먹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장애물이 서 있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는 내가 반드시 넘고 지나가야 할 장애물일 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가의 예상을 참조는 하지만은 끝까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예상은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이 100% 맞는 것은 아니죠. 빗나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가 다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내 힘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이 일을 처리하고 걱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밥 먹고 예상만 하고 예측만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된다고 하던 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된다라고 했던 것도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열의 아홉 정도는 예측을 하고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하나는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의사들이 이것은 100% 완치가 될 수 있는 겁니다라고 하고 수술을 하고 덮었다고 할지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끝난 말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전문가가 끝났다고 그러면은 물론 거의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성도들은 그럼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인천에 가면은 인천 주한장로교회 나계밀 목사님이 계십니다. 젊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바람에 몸이 상한 것도 모르고 나중에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간암 말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지금 오셨습니까? 이렇게 몸을 혹사하고 몸이 병들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제 의학적으로는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시다가 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사도 손을 놓은 것이죠. 이제 복수가 막 차올라서 만삭된 여인의 배처럼 그렇게 배가 산 만큼 차올랐습니다. 얼굴은 새카맣게 죽어가고 황달이었던 눈이 흑달이 되었습니다. 흑달이 되면은 곧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혼수 상태에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딸들이 와서 그 어린 딸들이 두 명이 와서 그 둘이 아버지 옆에서 막 손을 잡고 웁니다. 그 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은 혼수 상태에 있으면서도 목사님은 열려져 있는 귀를 통해서 딸들의 울음소리를 다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경일 목사님 병원의 병상에 누워서 홀로 사투를 벌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 가면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철야를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의사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날 밤 의사가 죽는다고 했던 그날 갑자기 배가 꼬르륵 거리면서 혈변을 12번이나 혈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배가 쑥 들어갔죠. 다음날 아침에 의사가 병실에 와서 이제 어떻게 되었나 보았더니 멀쩡하게 눈을 뜨고 몸이 온전하게 되어서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나아져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다 정리하십시오. 그 말만 믿고 있었더라면은 어쩌면은 목사님은 그대로 돌아가셨을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과 그의 병사들은 사실은 전쟁 전문가들입니다. 그때까지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던 정예병들이죠. 이 방면에 아주 탁월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통솔하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저 골리앗은 우리가 싸워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의 맞습니다. 나가면은 맞아 죽는 건 맞습니다. 다윗은 애송이었죠. 중요한 것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었고, 다윗은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이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기 전에 누구와 더불어 싸우면서 진을 뺄 뻔했냐 하면은 형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의 형 곁에서 그를 가장 도와주어야 하고 보호를 해 주어야 할 형과 더불어서 심히 다툴 뻔했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화를 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동생에게 화를 낸 것이죠.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니 형이 동생에게 이 말을 할 말입니까? 우리나라 성경책에서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놓아서 그렇지 사실 전쟁터에서 동생에게 이렇게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겁니다. 화를 냈기 때문에 아주 다윗의 속을 뒤집어 놓는 표현들을 사용을 했겠죠. 너 뭐하러 왔어 이 교만하고 이 악한 놈아.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냐? 빨리 돌아가라고. 아마도 형이 동생에게 다윗에게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싸움의 대상은 골리앗인데 자칫 잘못했으면은 형과 더불어서 싸우면서 진을 뺄 뻔했습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곁에 있는 성도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속을 긁어놓는 성도가 형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이면의 세계는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원수로 만들어버리죠. 사탄은 성도가 형제가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어르렁거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악한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과 더불어 싸워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더불어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0절에 보면은 말 한마디 하고 돌아섭니다. 더불어서 다툴 수 있지만은 다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죠. 30절에 돌아서서 그랬습니다. 돌아서서. 더 이상 형과 더불어 말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더 말을 했더라면은 다툴 가능성이 많았죠.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한 것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사탄과 싸우기 전에 성도와 사랑해야 될 대상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가족에게, 성도에게 화를 잘 내는 성도는 사탄도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길이 참으라 참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감사가 중요한 겁니다. 골리앗과 비교하면 다윗은 너무나 초라했죠.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창도 방패도 갑옷도 없었죠.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 초라합니다. 집안 배경도 학력도 돈도 인물도 그리고 말도 잘하지 못하고 지혜도 없죠. 그래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참으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나갈 때가 많이 있죠. 다윗은 신기하게도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몰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초라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죠. 물맷돌이었습니다.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나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는 물맷돌 다섯 개를 주워서 제구에 넣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거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죠. 물맷돌. 그는 그것으로 감사했고 그것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물맷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그 문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당함과 그 배짱,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가슴을 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충분하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실 수 있을까 기대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세의 손에 잡혀져 있던 지팡이는 양치던 지팡이였죠. 별로 그렇게 양치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그런 막대기였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막대기를 지팡이를 사용을 했을 때에 그 앞에 애굽의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저한테는 그러한 막대기도 없고 다른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대비해서 성경은 놀라운 것을 하나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 금과 은은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가 있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 속에는 있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이름 하나를 가지고 40년 동안 수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세우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보석과 같은 이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다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주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녹고 힘들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셔도 그 이름만 자꾸 부르셔도 그 이름이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40년간 일어나지 못했던 그를 일으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이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는 상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큰 위기는 더 큰 기회를 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아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찾아오는 축복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번 돈, 쉽게 나도 모르게 요행을 따라서 들어온 그 돈들은 우리를 망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과 땀을 흘리면서 우리들에게 들어온 그 복은 큰 복이 되는 것이죠. 거대한 골리앗을 이 다윗이 이기고 나니까 당시 뉴스가 크게 퍼졌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저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다윗의 운명을 단 한순간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계기가 바로 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고 소리 지르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을 이기고 나면은 그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은 크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클수록 불평하지 마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복도 엄청 크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소속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다윗은 나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나는 소속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시고 나는 그분의 싸움을 싸우는 십자가 군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장은 자신에게 속한 병사는 책임을 집니다. 세상 나라는 책임을 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내 병사는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마지막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갈 것이라고 하는 이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해도 그는 우겨쌈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낼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십자가 군병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은 다윗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이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천적이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골리앗 때문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에 눌려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우리가 왕 노릇하면서 살 것인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인생을 빛내줄 하나님께서 주신 기가 막힌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순간부터 골리앗이 거인이 아니라 다윗이 영적인 거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과 그 벼랑 끝에서 날아가는 사람입니다. 행글라이드를 타고 하늘을 날아오르려면 절벽 끝으로 가야만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인생의 절벽에서 그 인생을 그냥 힘겹게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날개를 준비한 사람은 바로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이긴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에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장애물도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디딤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자신의 열악한 조건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이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좁은 길 하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골리앗은 분명히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사람과의 싸움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식이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의 세계를 보아야 합니다. 사탄과의 싸움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비록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결단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바로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복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속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주님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윗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